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지에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지난 3월 23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 베트남과 타이완,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 피어스 크로스 암초에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달 촬영된 또 다른 사진에는 중국이 민간이나 군 공항으로 활용 가능한 또 다른 인공섬이 건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인공섬 간척 작업에 대한 비난을 일축하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주 초에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파라셀 군도의 두 개 섬에서 중국이 토지 확장 공사를 하는 위성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과의 전투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마틴 댐시 합참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댐시 합참의장은 이번 주 카터 장관과 함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를 만났다며 이라크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또 최근 티크리트 탈환 작전 성과를 훌륭한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다양한 민병대 집단을 국가의 지휘체계 아래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터 국방장관은 아바디 이라크 총리에게 ISIL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내 여러 부족을 포용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전 중인 예멘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어제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예멘 사태의 유일한 해법은 모든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를 끝내고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지역 안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멘 내전 사태를 끝내기 위한 최선의 길은 유엔이 지지하는 외교적 해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에 나선 지 3주 만에 적어도 7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이 자국민을 상대로 염소 가스 등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시리아 정부군이 지난달 이들리브주 공격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들을 사용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스웨덴 매체인 익스프레센 TV와의 인터뷰에서 인권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시리아를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정부들과 인권단체들은 아사드 정권이 민간인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정부는 반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공산당 내부 기밀문서를 해외 웹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가오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오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변호인들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체제 여성 언론인인 가오이 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인사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비공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가오이 씨가 유출했다는 문서에는 서구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 시민 권리, 언론 자유의 확산 등을 공산당의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테러 훈련을 받은 뒤 미국으로 돌아와 미군 시설을 공격하려 한 미국인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연방대배심은 어제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23살 아브디라히만 셰이크 모하무드를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모하무드가 텍사스주의 군 기지를 공격해 병사 서너 명을 즉결처형 방식으로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리아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 한일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We also, of course, share common purpose in addressing the region's most acute threat.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포대에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 한국과 협력해 북한을 동북아시아 경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전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와 밀접한 정책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일 간 역사 문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세 나라 외교 차관 협의회 결과를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미 한일 세 나라가 공동 대처해야 하는 중요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We also of course share common purpose in addressing the region's most acute threat. North Korea'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블링컨 부장관은 16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3자 외교 차관 협의를 마친 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국제 의무 이행 거부, 기습적이고 부당한 도발,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을 아시아에 대한 큰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조태용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reaffirmed close coordin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is our strategic priority.
세 나라가 전략적 우선순위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고, 6자 회담에 참가하는 5자와의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어 세 나라 간 협력은 대북 정책 조율에서 시작된다며 이 부문에서 유익한 대화가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 간 역사 문제 역시 중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조태용 차관은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국과 일본의 지난 50년 역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두 나라가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Korea and Japan to focus on the
블링컨 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일 양국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강화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are not mediating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are simply encouraging.
세 나라는 앞으로 외교 차관 협의회를 정례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회의에서 핵전쟁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전쟁을 위협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함께 도발 행동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인정될 수도 없고 어떤 핵 보유도 용납할 수 없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안보회의에서 미국의 그 어떤 전쟁과 작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계속하며 한국과 함께 침략적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입니다.
상령무력에 의한 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미국이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과 작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현 부장은 북한의 핵 보유 결단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북한 압살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핵 전력 강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부장은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 11개국 국방장관이 연사로 나선 안보회의 총회에서 아홉 번째 연사로 연설했으며 하루 전인 15일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두 나라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세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 사령관은 16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미 사드가 배치된 괌 외에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in discussions about the potential deployment of additional THAAD battery not beyond the one.
라클리어 사령관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커티스 스케퍼러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것이냐는 대피셔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ecision process is underway right now and it is I can discuss on a military.
자신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정치적 전략적 측면을 감안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끼칠 영향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그러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는 자국 방위를 위해 한국 스스로 내려야 할 결정이라며 자신은 사령관으로서 미군의 방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단순히 미사일 방어에 국한된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의 국방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를 묻는 피셔 의원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사드 체계는 한반도 방어에만 특화돼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방문 중이던 지난 10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드가 현재 생산 중에 있음을 들어 아직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at they've had the time and the cap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arhead.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시간과 능력이 있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스케퍼러티 사령관은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를 과시했다면서 자신은 일선 사령관으로서 북한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클리어 태평양 사령관도 스케퍼러티 사령관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이 유효하게 관련 실험을 실시한 것을 보진 못했지만 모든 조짐을 고려할 때 미국 본토를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 사령관은 지난 7일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의 개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중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맥케인 의원은 1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가 주최한 행사 뒤 VOA에 미국의 사드, 즉 THAAD 배치는 중국이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should understand that it's a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not any business of theirs.
THAAD 배치는 미국과 한국의 문제며 중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맥케인 의원은 특히 THAAD가 방어 무기임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완치완 국방부 장과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 등 중국 고위 관리들은 최근 때뒤에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공개리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태드는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태드를 추가한 다층 방어 체계가 한국의 패트리엇 방어 체계를 보완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날 신안보센터가 주최한 아시아 재균형 관련 행사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독재 정권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could do it by just squeezing their economy to some degree. It wouldn't be that difficult.
북한의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중국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길 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어 중국이 이란처럼 핵에 대해 북한과 협력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독재 정권 유지에 기여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케인 의원은 이달 말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at at least in private conversations we could discuss that issue because
한국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적어도 비공개적으로라도 대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겁니다. 맥케인 의원은 미국의 절친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가깝게 지내는 건 아시아 지역 전체와 미국에 혜택을 준다면서 중재 역할을 할 듯도 내비쳤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마누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나라 국방장관이 한반도와 지역 안보 정세를 비롯해 군 고위급 인사교류, 국방당국 간 협의체 활성화, 방위산업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자국의 방위산업 분야에 외국 업체의 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기뢰 제거 소해함과 K9 자주포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은 2012년 10월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열렸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이 끝나는 이달 이후 남북관계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간에 제한적으로 접촉이 있었고 관계 개선 노력이 있는 만큼 이달이 지나간 시점에 조금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한국 국민 억류와 같은 악재 속에서도 북측 인사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사전 회의에 참석하고 나진 핫산 시범 운송 사업이 계속되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의미 있는 징조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홍 장관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반발해온 미한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홍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홍 장관은 남북 간 민간 접촉과 함께 당국 간 대화 통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구체화되면 적절한 계기에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 지원 단체들에 대한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많은 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을 당국 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는 방안과 관련해 한국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북한에 제시한 멍석 외에 새로운 제의가 없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돌파구 마련을 위해 통일부 장차관의 방북 등 가능하면 무엇이든지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풀 생각이 있으니 북측과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것도 신뢰의 한 부분이라며 그 같은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그 예로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지만 2013년처럼 중단 사태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의 핵심 문제라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북한과 합의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가운데 일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협조를 계속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 한국과 협력해 북한을 동북아시아 경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16일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지가 토론의 쟁점이었습니다. 스티븐 보지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지난 몇 년 동안 외교적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전략적 인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ut there's no question in my mind that they could be significantly ahead of where they are now.
북한이 앞으로 5년 이후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할지에 대해 과장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핵개발이 현재보다 상당히 진전돼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북한과의 핵협상은 검증 가능한 핵 동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정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마주앉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협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미국이 중국, 한국과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목표로 북한을 동북아시아 경제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You can only moderate their behavior by giving them a positive stake in stability.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 위협 제거가 북한에도 이익이 되는 상황을 조성한다면 북한의 행동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북한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보즈워스 전 대표는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의 효용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구상 역시 북한이 정권에 대한 위협 요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대북 경제 교류는 의외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놀란드 부소장의 설명입니다.
These Chinese enterprises are there to make money. They are not charitable institutions. And they are not getting much direct support.
중국 기업들은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지원도 없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북한이 자산을 몰수할 경우 미련 없이 북한을 떠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는 시장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도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놀란드 부소장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북 경제 교류는 정치적 고려가 상당히 개입돼 있고 북한도 한국 상품과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 경계하고 있어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놀란드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갈수록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도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15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날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견고하고 효과적인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공간의 연계성은 곧 취약성을 뜻하기도 해 사이버 공간이 첨단화하고 다양화하면서 악용과 남용의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해 미국의 소니 영화사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당한 해킹 공격을 언급하며 사이버 테러 위협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고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윤 장관은 한국이 온라인으로 고도로 연계된 사회일 뿐만 아니라 분단 상황 때문에 이런 위협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극단주의 메시지들이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충원하는 등 실제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사이버 공격 대응은 시간이 관건이므로 관련 국가 간 사법 공조와 정보 공유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각 나라들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책임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에 사이버 보안 조치와 관련한 정책 조언과 컨설팅, 훈련 등을 제공할 글로벌 정보보호센터가 올해 중 한국에서 문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2013 서울총회에 이은 네 번째 총회로 90여 개국과 20여 개 국제기구의 대표, 그리고 각국 기업과 시민사회 대표 등 1,7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 개최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는 사이버 분야 주요 원칙을 담은 서울 프레임워크가 채택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평양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에 1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방북을 막을 순 없지만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4월 평양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 지난 12일 열린 올해 대회에는 각국의 여행 제한 권고 조치에도 600명이 넘는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100명이 미국 출신으로 외국 여행객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20일 발령한 북한 여행 경보를 상기시켰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updated the travel warning for North Korea on May 20th, 2014.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미국민이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평양에서는 미국 시민이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S citizens should be advised that there is no US diplomatic presence i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not.
미국은 북한의 외교 공간을 두지 않아 여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북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지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 역시 제한적 역량밖에 발휘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시민이 해외 체류 사실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미국 정부가 이를 추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US citizens are not required to register their presence abroad, nor do we track US citizen travel overseas.
대변인실 관계자는 굳이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은 국무부 여행 웹사이트에 여행 계획을 통보하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도 이메일로 통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외교부는 16일 BOA에 자국민의 평양 마라톤 참가와 관련해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갱신해온 북한 여행 관련 발표문은 방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자들에 대한 조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외교부는 지난 7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북한 여행 안내문에서 대부분의 방북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시민 등이 억류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반기문 총장에게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문제 삼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반기문 총장에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었고 그 이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곧바로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도 미 시사주간지가 선정한 전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제1위원장에 대한 이 잡지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16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명단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함께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도자 부문에 포함됐습니다. 김제1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임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탈북자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소개로 김제1위원장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 대표는 김제1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경험 등 교육적 배경 때문에 북한을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1위원장이 국제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알프스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마식령 스키장을 건설한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표는 또 김제1위원장이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물놀이장을 건설해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제1위원장이 슈퍼마켓과 인터넷 쇼핑, 이탈리아 식당, 유럽 맥주와 커피숍 등 사치 시설들을 도입했지만 소수의 특권 계층들만 이용할 수 있을 뿐 나머지 굶주리는 주민들은 무시되고 있다고 강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강 대표는 김제1위원장이 비행기에 대한 공포가 없고 부인의 근황을 언론에 공개하는가 하면 장성택 처형 등 당 내부 문제를 공개한 것 외에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탄압하는 독재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숭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진심으로 김제1위원장의 이름을 외치기를 그쳤고 측근들은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대표는 지난 3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정치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내부의 정치 불안, 특히 이제 김정은의 잘못된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그 불상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게 좀 약간 좀 그 요즘 같은 상황에서 약간 좀 기대할 만한 사정인 것 같습니다.
타임은 2004년부터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명단에 포함됐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비자 없이 북한 여권만 갖고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수를 여권의 힘으로 간주해 지수로 표시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북한 여권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김현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 사증,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동맹 또는 우호 관계에 있는 나라 사이에는 보통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입국과 동시에 비자를 내주지만 적대국이나 관계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요건은 해당 국가가 국제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금융자문회사인 아톤 캐피털은 이런 사실에 착안해 여권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 199개 나라를 대상으로 미리 입국 비자를 받지 않고도 방문할 수 있는 나라나 외국에 도착하자마자 비자를 즉석에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여권이 갖고 있는 힘, 이른바 여권 파워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권 파워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과 영국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나라 여권 소지자가 비자를 미리 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147개국에 달합니다. 2위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이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비해 2개국이 모자란 145개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와 스웨덴이 3위, 일본과 덴마크, 싱가포르, 핀란드, 네덜란드가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레바논과 가봉, 캄보디아와 함께 73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44개 나라에 그쳤습니다. 러시아는 35위로 98개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45위를 기록한 중국은 무비자 방문국이 74개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구호단체가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Save the Children이 북한에서 40만 유로, 미화 42만 달러 규모의 재난 감소와 비상 대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1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함경남도 심포군과 함흥시에서 재난 대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Save the Children의 관계자는 독일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아 올해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996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증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과 2010년 등 수해 때마다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들에게 식수와 의약품, 비누와 양동이를 포함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의 경우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 8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와 의약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의 언어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언어 사용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한 대기업과 민간 봉사단체가 손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변환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차이라고 하는데요. 한 대기업과 비영리 교육봉사단체 드림터치포울이 이런 고충을 해결하는 앱,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드림터치포울은 지난 2012년부터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방과 후 교실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탈북 학생들이 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드림터치포울의 최유광 씨의 설명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영어,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도 어려워하는 게 논술, 그리고 처음에 정착 때 어려운 게 교과서 이해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용어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같은 한국어지만은 이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글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친구들도 꽤 있었고,
일반 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들의 경우 수업 내용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북한에서는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같은 말 글을 쓰고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말로 가마치는 누룽지, 구팡돌은 디딤돌 등 이처럼 순수한 한국어도 차이가 큰데요. 생활 언어는 30-40%, 전문 용어는 60% 정도 남북한 언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학교 입학을 해서 보름 동안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다음 한 보름 지난 다음부터 차차 예를 들어 그 단어나 이런 게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되게 좀 멍했었어요.
아직 좀 사투리도 있고 하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좀 그 발음 교정도 잘하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인데, 진짜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와, 너무 생소하고 23번지 뭐 이러면은 다시가 뭐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대기업이 비영리 교육 봉사 법인인 드림터치 볼과 탈북 학생을 위해 남북한 단어를 자동 변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했는데요. 글동무란 이름의 이 앱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는 3,600개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글동무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여름부터 논의가 계속 됐었고요.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게 나왔고, 그렇다면 어떻게 더 재미있게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하다 보니 남한어를 이제 검색하면 북한으로 이렇게 딱 바로 변환되는 OCR 기술도 적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통 사전을 학생들이 사용을 해도 어려운 부분이 뜻풀이가 이해되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한자어도 아무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단어 설명을 쉽게 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 탈북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단어를 휴대전화에 대거나 직접 치면 뜻을 알 수 있게 풀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글동무를 실행시키시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번역기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네모칸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네모 안에 초점을 둬서 단어를 찾게끔 돼 있습니다. 초점을 두기만 하면은 도시락이 있는데요. 도시락이 표준어이고 이제 북한에서는 문화라고 해요. 표준어를. 그게 밥과기래요. 그리고 평상시에 쓰는 단어는 벤또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찾으면은 밥과기라고 이제 딱 그 변환이 되고요. 단어가 밑에서는 더 쉽게 단어 풀이가 되고, 미디어 이러면은 전달 도구 이런 식으로 북한어가 나오든지 아니면 북한에 없는 단어일 경우에는 저희가 또 쉬운 설명으로 단어가 쉬운 단어로 변환되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학습을 찾았잖아요. 학습에 이렇게 딱 갖다 대기만 하면은 배우고 익힘이라고 쉬운 단어로 변환이 되고, 밑에는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네, 한자까지 표기를 해주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글동무로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일명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찾아볼 수 있어서 유용한데요.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 탈북 학생 10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탈북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들 위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업을 참여하면서 저는 사실 진짜 많이 다른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언어도 다르고 너무나 다르고 이래서 지금 이 하는 작업이 그 다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었는데, 이 글동무가 공부함에 있어서도 또한 정착함에 있어서도 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같은 거는 좀 물어보기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감 없이 이 글동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를 뭐 알아듣는 거에 있어서 이게 너무 어렵다라기보다는 글동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적응할 때 조금 가벼운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준의 프로그램도 나올 예정이어서 탈북 학생들의 생활 정착은 물론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주요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어젯밤과 오늘 새벽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일주기 추모제 행사 이후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경찰 버스로 둘러싸 차벽을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 거리 행진을 시도했고요. 이를 막는 경찰과 마찰을 빚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추모제 참가자들이 경찰에 연행됐고 세월호 유가족 중에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 광화문 누각 앞에서 이틀째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안산에서의 추모제를 유가족들이 취소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서울에서 추모제가 있었군요.
합동 분향소가 오랜 기간 마련됐던 서울 광장에서 어제 저녁 7시부터 추모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그 시민단체, 또 유가족들, 일반 시민 추모객 뭐 5만여 명이 모여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는데요. 밤 9시를 넘어서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향해서 국화꽃을 들고 거리 행진을 시도했는데 서울 광장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거고요.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이 광화문 아래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까지 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빨리 하라는 것이 있고요. 관련해서 제정한 특별법, 참사의 조사 대상이기도 한 정부를 조사하기에는 그 구성 인력이 적절치 않아서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담겨 있고요. 더해서 어제 추모제 이후에 계획했던 거리 행진을 경찰을 동원해서 진압한 데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억압하고 공공의 적처럼 취급했다 이런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집회 허가 장소인 서울광장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차량을 동원해서 차벽, 바리케이트를 설치했고요. 사람들은 차를 넘어서 넘어뜨리려고 시도도 했고 계란을 던지면서 대치를 했는데 경찰이 참가자들에 대해서 그 매운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며 대응했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 농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뒤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인데요. 지금 방문하고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 그리고 페루, 칠레, 브라질입니다. 지난달에 중동 4개국을 순방했었고 또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가 장례식에 참석한 데 이어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외국 출장입니다.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중동 4개국 방문과 마찬가지로 외교를 통해서 그 한국의 산업을 파는 겁니다. 세일즈하는 것이죠. 한국의 신성장 산업과 관련해서 중남미 4개국 정상들과 만나서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출장인데요. 보건의료 분야 또 에너지 신산업이 주요 협력 대상입니다.
중남미 지역은 한국에서 보면 지구 반대쪽인데요. 오늘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이 됐겠군요.
네. 콜롬비아까지 가는데도 20시간이 걸렸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6.25 전쟁 참전국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콜롬비아도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과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그 발효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대통령과 콜롬비아 정상이 만나서 FTA가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논의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 9박 1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오는 27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꼬부랑 국수, 라면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라면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기호식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라면의 소비량을 조사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라면을 먹기에 세계 최고입니까?
1년에 국민 한 사람이 약 74개의 라면을 먹습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15개 나라를 대상으로 라면 시장의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한국이 1위, 베트남이 2위, 인도네시아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라면 개수를 보니까요. 한국 사람이 1년에 74개, 베트남은 60개, 인도네시아는 57개 라면을 먹는다는 결과입니다.
1년에 74개라면 닷새 한 번꼴로 라면을 먹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인구수 5천만 명을 곱해보면 1년에 약 36억 개의 라면이 한국에서 팔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판매량을 보자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462억 개. 그래서 세계 최고고요. 그다음이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베트남에 승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은 어떤 것인가요?
맵고 아주 얼큰한 맛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라면 시장 하면은 보통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팔도라는 회사, 이 네 개 회사에서 주요 라면을 생산하고 있는데 4년 연속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라면은 농심이 신라면이라는 겁니다. 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신라면이 아주 인기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요즘 국물이 없는 라면, 라면을 굽거나 뭐 말려서 만든 건강을 생각하는 라면이 인기 있는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라면도 라면을 끓여서 이 짜장 소스를 비벼 먹는 짜파게티라는 라면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라면 시장 규모 매출액을 기준으로 18억 2,300만 달러였습니다.
네, 저 엄청난 라면 소비량이군요.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들어온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라크에서 급진 이슬람 순위파 저항 세력인 ISIL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중국에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출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라크로 가볼까요?
네, ISIL이 티그리티에서 이라크 정부군에 쫓겨난 뒤 다른 핵심 도시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안바르주의 수도인 라마디와 바그다드 북부 바이즈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당국자들은 라마디가 재앙 속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 라마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ISIL이 라마디 동부의 핵심 지역 세 곳을 장악하면서 주민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2천 가구 이상이 탈출했다고 지역 관리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거리는 폐허처럼 변했고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현지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라마디는 어떤 곳인지도 좀 알아볼까요?
예, 라마디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순위파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라크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에 크고 작은 폭동과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었죠. ISIL이 세 지역을 빠르게 장악한 데는 이런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현재 ISIL과 정부군 모두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편에 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도시 바이지에 대한 ISIL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고요?
예, 바이지는 이라크의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요. 주요 정유 공장들이 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ISIL이 이곳을 장악할 경우 석유를 팔아서 자금을 크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바이지는 바그다드에서 북서쪽으로 22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면 위치와 방향으로 봤을 때 평양과 신의주의 거리로 보면 아마도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바이지에서 미군의 공습도 계속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정유 공장들이 있는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미군도 집중적으로 바이지 인근에 있는 ISIL을 겨냥해서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습의 절반가량이 이 바이지에 집중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틴 댐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어제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바이지가 훨씬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공습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라크 상황에 대해서 미 당국자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이런 입장입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댐프시 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티그리트 탈환은 좋은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댐프시 의장은 또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와 만났다면서 상황이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정부가 지휘 계통을 가동하면서 정부군을 확대하는 데는 아직도 수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라바디와 바이지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ISIL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도 전해드렸듯이 ISIL은 지난해 8월 미군의 공습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5%에서 30%의 장악지역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이라크 정부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미군이 추산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알 아바디 총리는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무기와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ISIL과 테러 집단에 맞서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라크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 체계 수출에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요격 미사일 금수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서 중국의 최신 방공 미사일 체계인 S-400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행보에 대해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판매한 S-400이라는 게 어떤 무기 체계인가요?
러시아 국제방송인 러시아 투데이, RT 등 관영 언론들에 따르면 72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체계를 이 S-400이 갖추고 있습니다. 36개의 표적을 동시에 가격할 수 있고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크루즈미사일, 여러 폭격기의 공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국경 무기 수출 업체인 로스 오버론 엑스포르트의 아나톨리 이사이킨 사장은 중국이 외국 가운데 이 S-400의 첫 구매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중국도 이런 사실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 등도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 또 러시아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적어도 S-400 6개 포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일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S-400의 사정권에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의도로 이 무기체계를 수입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공중전력에 대응해서 S-400을 수입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STED를 이미 배치했고요. 일본에도 최첨단 X밴드 레이더인 ANTPY-2를 2개 배치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S-400과 사드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모두 공중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시스템인데요. 이 STED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STED 한 개 포대는 그 6개의 발사대가 있는데 이 발사대당 48개의 요격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최대 2,000km까지 탐지가 가능하고 대기권 안팎에서 적의 단거리 또 중거리 미사일을 정확히 식별해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도 이 S-400의 기능을 보완한 S-500을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S-400 구입과 관련해서 한국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죠?
네, 이 중국이 한국의 사드, 그러니까 이 STED 배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S-400을 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창완 치안 중국 국방부장, 또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 등 중국 고위관리들은 최근에 이 STE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공개리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을 압박했었습니다. 이 STED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논리인데, 미국과 한국은 이 STED가 방어적 무기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한국은 안 되고 자신들은 도입하고 이런 이중 논리를 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란 게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S-300 수출 금지 해제도 관심을 끌고 있군요.
네, 러시아는 이미 지난 2010년에 S-300에 대한 판매 계약을 이란과 체결했었습니다. 규모는 8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에 맡겨서 이를 보류했다가 이번에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되자마자 해제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들이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